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곧 우리와 함께 사냥하러 갈 수 있을 거야.
마테케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마테케는 흥분을 숨기려고 노력했어요.
어린 동생을 돌보고 과일과 견과류, 나뭇잎과 유충을 모으는 대신 어서 어른들과 함께 사냥을 가고 싶었어요.
마테케는 오늘 아침 나무 구루터기에 쏜 화살이 목표물을 맞춰서 아주 뿌듯했어요.
마테케와 마테케의 친구 마테두는 큰 거미와 쥐와 개구리를 상대로 화살 쏘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덕분에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의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 하나자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앞서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들어보니까 어느 나라인지 어느 민족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민족을 소개해 주시려고 하시나요?
오늘은요, 아프리카 중앙에서 분포되어 살고 있는 피그미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그미족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민족 부족 같아요.
피그미족은 약 9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부룬다,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가본과 르완다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피그미 부족은 나라가 없어요. 하지만 자신들만의 언어나 방언이 있어서 피그미 말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소개해 주셨던 이 마테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케는 어른들이 사냥을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른들은 날카롭게 만든 화살을 앙가나무의 나무 껍질에서 얻은 독에 담갔다가 불에 건조시키셨어요.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여자 두 명이 먼저 숲으로 걸어갔어요.
남자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갔어요.
나무들이 매우 커서 햇빛이 들어오는 걸 막았고 가지에서 나온 큰 덩굴은 늘어져 있었어요.
땅에는 뒤틀리며 나온 나무 뿌리와 어린 나무들이 서로 엉켜 있었어요.
여자들은 망군가의 튼튼한 줄기와 잎으로 만든 사냥감 모리막대를 들고 있었어요.
이들은 땅을 치면서 동물들의 주의를 끌어 사냥꾼들이 있는 방향으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남자들은 오늘 무엇을 잡게 될까요? 원숭일까요? 새일까요? 아니면 사슴을 잡을까요?
어머니가 만드실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자 마테케의 입에서는 침이 고였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이런 방법으로 사냥을 해서 생활하는 부족들이 아직 많이 있나 보네요. 오늘 뭐 피그미족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우리 마테케의 이야기를 이어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케는 작은 어두막이 9개가 있는 마을을 둘러보았어요.
마테케는 어른들이 이 부근 숲에는 동물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곧 자리를 또 옮겨야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마을을 옮겨 다닐 때마다 피그미족은 활과 화살, 칼과 냄비 같은 얼마 되지 않는 소지품을 챙겨서 숲속으로 여행을 합니다.
얼마 동안 자리를 잡기에 좋은 장소를 발견하면 남자들은 출입문 역할을 하는 작은 구멍만 놔두고 망군가 잎으로 덮은 방구형 집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동하면 이번에도 목사님이 우리를 찾을 수 있을까?
마테케가 친구 마테두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좋겠다.
우리를 만드셨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는 걸 듣는 게 나는 너무 좋거든. 목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우리가 모두 숲에 숨어 있던 거 기억나? 우리가 목사님을 정말 무서워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목사님은 피그미족에 필요한 소금과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셨어요.
목사님은 마테케의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마테케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다고 말하셨는데 수피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대답하셨어요.
수피 집과 음식, 그리고 옷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니까요. 또 폭풍 속에서도 보호를 해주죠.
마테케의 아버지에게 목사님은 하나님의 오직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책을 보여주셨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무와 동물들, 심지어 우리도 만드셨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불순종하고 가고 싶은 길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대신해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해 주셨죠.
마테케의 아버지는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진실인 것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목사님이 마테케의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셨네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같습니다. 또 아프리카 부족에게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또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마테케와 마케두는 피그미족인데요. 마테케의 부족은 콩고 북동부에 있는 이투리 열대우림에 살고 있어요.
서부와 중앙아프리카에는 약 17개의 다른 피그미족 무리가 살고 있어요.
이들은 유목생활을 하는 사냥꾼으로 숲에서 식량을 구합니다.
소금, 옷, 연장과 채소처럼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고기와 꿀을 교환하기도 하죠.
피그미족은 주변에 있는 종족들하고는 달라요. 이제까지 종종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도 받았어요.
르완다와 콩고에서 일어난 내전 기간에는 수천 명의 피그미족이 죽었습니다.
비록 피그미족 사람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진 숲에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많은 수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보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피그미족 사람 일부는 시내에 살면서 학교에 다녀요. 성경 학교에서 공부한 다수의 사람이 이제 피그미족 교회에서 사역자로 피그미족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전도자로 일하고 있어요.
네. 피그미족을 위해 복음을 들고 숲과 열대우림을 헤쳐나가는 이 전도자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피그미족의 전도자들을 보면서 이 폭풍우를 뚫고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셨던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면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할 시간도 없었고요. 모인 수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요.
예수님이 정말 바쁘셨겠어요. 정신도 없으셨을 것 같고요.
맞아요.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겠어요.
저도 주변에 예수님 오셨다면 막 달려가서 만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손을 뻗었겠어요. 그중에 한 분.
저도 있었을 것 네. 같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댔겠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쵸. 또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청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엄청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피곤하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떠나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왜냐?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주 큰 풍랑이 몰아쳐왔잖아요.
맞아요.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어쩌면은 처음에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우쭐대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부 출신 제자들이 많았으니까요.
그쵸. 걸음마 하면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엔 있었습니다. 하늘만 보면 날씨를 예측할 수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 바다 위에서는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처음 출발할 땐 괜찮았는데 큰 광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잘 잡는 실력이 좋은 어부라도 이런 광풍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론은 하나뿐이었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라대,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죽게 된 것이 확실합니다. 누가 이걸 판단했나요?
어부 출신 전문가인 제자들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에서는 자신들이 실력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문가라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네요.
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그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말이죠.
폭풍 속에서든지 깊은 산골이든지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또 예수님의 목표 지점은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가 아닙니다. 어디예요? 거라사. 네, 거라사 지방입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배는 바다 건너편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던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다.
예수님은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자 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왜 바다 건너편까지 떠나셨을까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고 또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떤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맞아요.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네, 맞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자들을 아끼신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 영혼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살고 있었나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무덤가에서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네,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죠.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느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또 얼마나 힘이 강했었는지 쇠사슬을 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강한 힘 뒤에는 밤낮 무덤과 산에서 소리 지르며 괴로워서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이면에 있었습니다.
아, 너무 안쓰럽네요.
그렇죠.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그런데 그 귀신은요, 그 거라사 광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은 하나가 아니라 군대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였음을 생각했을 때 이 군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의 한 개 군단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로마의 한 개 군단은요, 5,000명에서 6,000명이나 되었거든요.
그러면 귀신이 5,000명, 6,000명 정도 되었다는 것과 같을 텐데 네. 그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고 얼마나 괴로웠을지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군대 귀신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관청합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요. 들어가게 하소서.
아무리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네요. 아무리 군대 귀신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 옆에 돼지떼가 있었어요. 약 2,000마리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렇게 거라사 광인, 거라사 청년은요,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아, 그 청년은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뭐죠?
왜 돼지떼들은 바다로 뛰어든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우리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귀신이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이렇습니다. 돼지떼처럼 되는 것입니다.
돼지떼처럼 된다는 건 사단이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원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을 통해서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2,000마리나 되었어요.
그렇죠. 돼지가 2,000마리면은 정말 아깝죠. 네. 북조선은 어쩔지 모르지만 남조선에서는요, 이 돼지는요, 미국 돈으로 한 $300 정도 됩니다.
한 마리예요?
네네,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2,000마리면 얼마 정도 될까요?
60만 달러 됩니다.
네. 엄청나죠. 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우리를 감히 돈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은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귀하다고 말입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귀한 영혼인 것이죠?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후의 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돼지 치던 자들이 이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지금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그 무덤가에 살아서 군대 귀신을 들렸던 미친 사람이 네. 올곧게 앉아있는 온전한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광경을 보게 됐으니까 오히려 좀 더 두려워졌나 봐요.
그렇죠. 밤낮으로 괴롭히던 자가 멀쩡해졌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가르침을 받거나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들은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에? 왜 예수님께 떠나가시라고 한 거죠?
이들의 시선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신에 들렸다가 이제 온전해진 이 청년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바다에 떠다니는 이 돼지 2,000마리의 시체를 보고 있는지를 보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다의 돼지떼의 시체를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두려워했다기보다는 돼지떼를 보면서 더 큰 일이 자신들의 신변에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 뭔가 오히려 더 불안해진 거군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실 착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준 거네요.
네. 결국 예수님은요, 거라사 지방을 떠나십니다. 그때 그 귀신 들렸던 이 청년이 뛰어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오직 이 청년만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떠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대신 이 청년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청년에게 너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고쳐주셨는지를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라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더 나아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 동편의 데가볼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지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여하신 사명의 범위를 넘어서는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자리에 기꺼이 남고 또 자기 마을 사람들의 이해조차 받지 못했던 그 사건, 더 나아가 다른 지방 데가볼리에서는 더 외면당할 수 있을 법한 환경 속에서 자신 혼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자유케 하신 또 낫게 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었기에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이 거라사 청년의 모습이 마치 여러분들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자리에 기꺼이 남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이 온전한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됨을 기억하시고 그것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거라사 청년, 이 광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화가 영화를 한 편 보는 느낌이었는데요.
네.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시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할 때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의 목표 지점도 계획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아까 그 얘기가 저한테는 좀 오늘 와닿았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내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거대한 광풍이 있는데 거기서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제자들을 같이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에는 거라사 지방까지라는 것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어떤 사명을 포기하거나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라사 청년 역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 같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그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를 거라사 청년에게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내 삶에도 내가 좀 좌절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폭풍을 만난 것 같고 내가 무덤 속에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텐데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가 끝난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지가 어디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뜻을 따라서 또 계속해서 걸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무덤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가 풍랑 한가운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라사 땅이라는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새로운 땅으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들에게도 풍랑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을 수 있고 또 무덤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암울하고 뭔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북조선 신자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지가 또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그 목적지를 따라가다 보면 풍랑 한가운데가 아니라 무덤가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도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자매는요?
네, 저도 오늘 가라사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러니까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예전에 저는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으로 되게 제가 진짜 소망하던 것을 이룬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 마음이 조금 좀 줄어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마음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반성의 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귀하게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이 뭐라 할까요? 이 거라사 지방으로 이동하는 이 배에 탄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한반도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폭풍 속에 있는 한반도 같다. 이렇게 요즘 되게 안 좋잖아요. 남조선과 북조선의 사이가 되게
감정적으로 막
맞아요.
보이죠. 네.
누가 봐도 이렇게 하나 되게 힘든 것 같고
서로 미워하는
네,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네.
하지만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 되는 순간 또 하나 되는 한반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없음을 질책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기도함으로 또 한반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남조선, 북조선 성도들 모두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피그미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대우림 속에서 생활하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들의 도움이 되어주십시오. 특별히 예수님께 헌신한 피그미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헌신과 순종이 피그미족에 아름답게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가 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심장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의 심장과 같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머리에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길 저도 기대하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시모온이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께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놀랍도록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고 보호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로 저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축복합니다. 독일에서 안젤리카로부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실 북셔전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희입니다.
자매님들은 성경에서 심판이나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가끔은 두렵기도 합니다.
네.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했을 때 어떤 훈육을 내리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런 훈육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에게서 받은 심판과 형벌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어 우상을 따른 결과로 심판받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임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완고함을 보며 제 자신 안에 이러한 부분이 없는지 두려움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마땅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심판은 이런 겸비함을 찾아볼 수 없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함의 극치를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 인물 중에서 최고의 완고함을 보여준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완고했던 사람 며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든 아합 왕이 참 완고했습니다.
아합보다 더 많이 완고했던 사람을 떠올려 본다면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숱한 재앙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바로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참 완악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완고함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초토화되는 재앙이 임했음에도 완고함을 버리지 않았죠.
목사님, 그때 애굽은 쇠락의 길을 걸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오히려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휘몰아치는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8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바로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내용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거든요.
맞습니다. 성도들은 그러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임할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무시무시한 심판들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열 가지 심판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향한 것과 같은 것이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엄청난 심판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힘써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재앙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할 것 같던 불신 세상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본 하늘 성전을 보았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수많은 존재들이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구속주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았죠.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된다고 말씀하셨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종말의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합니다. 이 종말의 심판은 이미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고 심판의 강도는 갈수록 커지고 강해집니다. 6장부터 16장은 제2환상으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중 오늘 살펴볼 것은 일곱인 심판 환상입니다. 일곱인 심판 중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 심판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일곱인으로 봉인된 책을 받으신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책에 봉인을 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일곱인으로 봉인된 책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6장에서 일곱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시행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곱인 심판 중 첫째부터 넷째까지 인을 떼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과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하면서 지상에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납니다. 말을 탄 자들을 통한 심판은 스가랴 1장,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 심판에는 흰 말과 그것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을 떼자 흰 말과 말을 탄 자가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모습은 기병대의 모습이고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흰 말을 타고 활을 들고 이기고 이기려는 장면은 전쟁을 의미하는데 특히 나라와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인 국제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국가 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 같지만 숨겨진 내면에는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군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 심판은 붉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과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들고 등장하는데 큰 칼은 전쟁의 도구이고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자국 내의 전쟁, 내전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내전도 본질적으로 어느 집단과 계층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만 이것 역시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세 번째 인 심판은 검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을 사이로써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과 말을 탄 자가 저울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저울은 물건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기근으로 인한 극심한 양식의 부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하루 종일 일해서 밀 한 대, 즉 자기 혼자 먹을 식량밖에 사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물가가 평상시보다 최소 8배 이상 폭등한 겁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빈곤층이 속출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근으로 심각한 상태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를 받지 않아서 모든 사람 모든 계층이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모두에게 이만 기근은 아니군요. 기근과 빈곤도 소수가 부를 독점하려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인심판은 청황색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 어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넷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과 말을 탕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망이 그 이름이었습니다. 청황색은 시체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가 등장하여 지상의 4분의 1이 죽는 참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으로 봐서 전염병을 통한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말의 색깔이 청황색인 것이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그 의미가 끔찍하네요. 그런데 목사님,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로 상징되는 심판들은 역사 속에서 늘 되풀이되는 재난의 내용들로 보입니다.
국제전과 내전, 기근과 배고픔, 전염병과 질병은 인류가 늘 마주했던 재난들이죠.
맞습니다. 이 같은 재난은 인간의 죄의 결과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같은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될 겁니다.
인류의 미래는 결코 낙관적이진 않네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교육으로 지혜가 많아지고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재앙의 근원은 죄임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재앙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회개뿐임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갖고 살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인심판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시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을 떼자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것인지를 물으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이 같은 불의에 대한 심판을 곧바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의 현실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불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복수하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주님은 복수하려 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원수에 대한 심판을 언제 집행하실까요?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즉 세상의 악이 찰 때까지입니다.
목사님, 순교자의 수와 세상의 악이 찰 때까지 심판을 지연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하나님은 세상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심판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순교는 죽임을 당한 것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나는 시기에 반드시 집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진행 과정 속에서도 세상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군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가 인내해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인심판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여섯째 인을 떼니 역사의 끝에 있을 최후의 심판의 전조인 천재지면이 일어납니다. 이 심판에 대해 일곱 종류의 사람들이 반응이 소개가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평소 같으면 전쟁, 기근, 전염병을 당할 때 상류층의 피해는 좀 미미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에 임할 천재지변은 모든 계층을 두려워 떨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고 차라리 숨어있는 산과 바위를 향해 자신들 위해 떨어지라고 외쳤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외치는 것이네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의 진노를 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공포 그 자체였던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인지하신 그 얼굴은 불신자들에게는 엄청난 공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도 죽으면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의 크고 무거운 진노가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군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에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와 천상에 승리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현재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천사가 사방에 부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른 천사가 땅과 바다를 심판할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정돌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여기 등장하는 인, 즉 도장은 소유권, 비밀보호, 사실 증명과 승인을 위해 찍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수가 14만 4천 명입니다. 즉, 이들은 교회로 하나님의 소유인 동시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히 보호하시는 백성들인데도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보호는 영적인 보호, 영혼의 보호, 신앙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주어지고 순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받는 수가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요. 물리적인 숫자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곱한 후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인 천을 곱한 숫자죠.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군요. 요한계시록의 숫자를 가지고 장난질치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놀아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또한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은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행동 양식,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의 궁극적인 원수인 사단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그럼 베드로, 바울, 루터,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주기철, 손양용 같은 성도들은 전투하는 지상교회를 떠나 승리자로서 지금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에 있겠네요.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이 바로 그 천상의 승리한 교회를 보여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천상의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하늘의 뭇별들,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때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윗과 솔로몬 때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수요가 많아져 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상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와 장로들과 내 생물도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흰옷을 입고 있고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로 있는 동안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자들이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 이렇게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왔군요.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가 승리를 노래하고 감격스러운 구원을 노래해야 해야겠습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천상교회는 첫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둘째, 지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육체적 결핍과 위험이 더 이상 없는 상태이고 셋째,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천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고난과 핍박에 대해 염려 없이 마음껏 예배하는 것과 천상교회에서 지난 모든 고생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니 너무 뭉클합니다.
저도 감동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성 성도님들께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로의 소식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일곱 번째 인 심판에 담겨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중요한 무엇이 선언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많은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하늘을 고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눈물 짓고 고난당한 것을 이해할 수 없어 토해내던 수많은 기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군요.
맞습니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바로 이런 순교자들이 부르짖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죽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잘 보존되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았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북주전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기도는 정말 큰 특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마치 향기처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과 또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감격스럽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좋고 위대한 것이군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십자가 고난으로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인을 떼셨습니다.
일곱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천재지변 같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지상의 교회는 죄악된 본성과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사탄과 전투하는 교회로 서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자들은 지금 천상의 교회에서 권한과 핍박 없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풍성한 생명과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고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긴 향처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졌으며 하나님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셨고 기도를 받으신 후 공의의 심판을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심으로 세상에 전쟁과 기근, 전염병, 천재지변의 심판이 내려졌음을 알려주며 세상의 심판을 내리는 집행자는 십자가 고난으로 승리하신 예수님뿐이심을 가르치십시오. 지상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됨과 보호를 뜻하는 인이 쳐져 있으나 죄악된 본성과 세상적 가치관 그리고 사탄과 전투하는 교회이기에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그 속에서도 자신의 소유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천상에 승리한 교회가 어린 양의 피로 이긴 자들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눈물을 씻기시는 위로로 더 이상 고난 없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음을 알려주며 천상교회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는 날을 사모하고 인내하도록 지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모든 것을 고요케 하시고 들으신 후 심판을 시행하셨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계속 기도하게 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